속담 가운데 겨울에 얼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 부패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면의 시험을 언제나 경계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외형적인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유혹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여 대응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내용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했습니다. 풍부한 날 믿음 잘 지켜 살 수 있고 궁핍한 날도 믿음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의 날에 믿음으로 잘 이길 줄 알면서 그 시련이 끝나고 좋은 세월 찾아왔을 때 마음이 느슨해지고 경계심이 사라져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신앙 잘 지켜 예수 잘 믿고 좋을 때에도 신앙 지켜 예수 잘 믿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핍박이 있어서 순교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용감하게 대응하고 두려워 공포에 빠져 믿음 떠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후에 이러저러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이란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그릇된 것을 척결해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국 버가모 교회가 진리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날선 검 곧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교회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각자 자기의 기준과 경험과 또 듣고 배운 바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임하셨던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의 혼미한 상태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쉽게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모두가 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의 시달림 속에 있었고 또 황제 숭배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적인 열풍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영향 아래서 여러 시험과 환란이 많았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바로 버가모 교회 한 곳뿐입니다. 버가모는 지도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스머나 교회에서도 좀 더 북쪽으로 100km 정도 올라간 쪽에 위치해 있고 에베소나 스머나가 항구 도시였던 것에 비해서 버가모는 높은 산 중에 있는 산위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BC 2세기경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서 많은 발전을 이룬 도시 국가였는데 그 후에 BC 약 138년, 133년 이 기간에 재위했던 아탈로스 2세 때, 3세 때에 나라를 아주 로마에 헌정해 버립니다. 당시는 마지막 기울어 가던 헬라 제국과 세력을 확장해 가던 로마가 충돌하던 시기였는데 발빠르게 로마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가 가장 총애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집트의 신전이 많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의 세력이 강할 때는 또 이집트와 친분을 쌓았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강할 때는 또 헬라 제국에게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 로마가 등장하니까 또 로마에 친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로마가 이 버가모 도시를 군사, 정치 이런 것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버가모는 단순히 종교적인 세력만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에 의해서 강하게 교회가 압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문화예술 학문도 상당히 발전시켜서 이곳에 있는 도서관이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자랑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참으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20만 권이면 그리 큰 도서관이 아닙니다. 개인도 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옛날의 책은 지금처럼 종이책으로 된 이 책이 아니고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곳에 기록된 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피가 어마어마해서 20만 권 소장하는 도서관이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도 매우 활발해서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극장들과 공연장들이 절비 세워질 만큼 문화예술도 번성했던 곳입니다. 세속의 학문이 왕성했고 대표적인 예술들이 또 활동을 했었고 헬라의 종교, 로마의 황제 숭배 종교 그리고 정치 권력 이 모든 것이 혼재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스머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당했던 것은 주로 유대인들의 중상 모략과 비방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것과는 반대로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던 양상이 매우 달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한 각종의 종교 세력들이 이 버가모에서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때로는 색속 문명의 유혹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끝없이 도전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중간쯤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핍박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임을 당할 만큼의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실명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안티 그러면 우리가 뭘 반대한다 그럴 때 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티파스 그러면 모든 것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또는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핍박했고 유혹했던 이 버가모의 모든 그릇된 종교와 권력의 압력에 대해서 용감하게 저항했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개인의 별명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기록에도 개인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의 신분을 좀 감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에는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고 되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지닌 단어인데 아무도 고위 관료였던 그의 이름을 실제로 밝히기가 난처해서 그의 이름을 감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되시는 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렇게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반대했던 모든 순교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는 용감하게 핍박에 대해 저항했던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한두 사람의 순교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굉장한 공포 분위기가 그 전에 형성되었을 터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굴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 공포에 떨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없이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칭찬하시던 태도가 바뀌어서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 말씀 앞에서는 또 발람의 교훈만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하고 두 가지 면에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거의 유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같은 것의 다른 해석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교회에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육체의 모든 행위가 영혼에 영향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육체적인 방종이나 비윤리적인 일들을 눈감아주게 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골라당의 활약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지적합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길게 그 발람이 과거 출애굽 시절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책망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역사가 끝났으면 참 좋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터인데 민수기 25장의 역사가 반전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또 미디안 여인들을 장막으로 불려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큰 역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역병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1장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그 이유가 발람의 꾀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일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으로 가나안 향해서 고통의 길들을 잘 걸어갈 줄 알면서도 그들 앞에 찾아왔던 유혹에 대해서 쉽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시련보다 유혹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가 잘 견뎠으면서도 물질의 시험이나 또는 세상 즐거움에 대한 것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이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혹의 그림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하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만 현대 사회를 살아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무슨 박해가 있고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혹 가정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가족들의 한 믿음 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법률이나 제도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는 이런 시기는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 현대 문화의 유혹들이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물들어 있고 또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젖어 있는 세속주의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그릇된 세상의 물결 속에 또는 그런 풍조 속에 물들어버리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비난받을 일이 아니면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당시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 누구에게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이 통용되기도 했고 또는 권장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라가 그 일을 부추겨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었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그 가정에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잘못 뿌려진 역사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세계에 얼마나 큰 분쟁과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도 잘 기억합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 없이 용인되는 풍조라고 하여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버가모 교회에 그 버가모라는 큰 도시 안에서 그런 정도의 일들은 얼마든지 비판받지 않을 수 있었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일 수가 있었고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앙 안에 굳게 서서 바르게 분별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책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강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또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그리했든지 부지불식간에 깨어있지 못한 것 때문에 저절로 물들어버렸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진실하고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어 내 앞에 칼 들고 서시기 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겸비한 회개의 신앙으로 돌아가 우리 영혼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실 수 있는 온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핍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게 뭐냐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웬 떡이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40년간 하루도 변함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상의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상 못했던 만나의 축복이 영육간에 일생 동안 넘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흰돌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에게 흰 돌에 그 선수의 이름을 새겨진 상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패를 가진 사람이 우승자들의 축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출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흰 돌에 새 이름 기록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긴 사람의 보증으로 이 돌을 주실 뿐더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로 오랫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어떤 박해에도 어떤 유혹에도 견디고 깨어 있어 승리함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환난 날에도 믿음 지키고 유혹의 계절이 찾아와도 신앙으로 분별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버가모 교회의 성공과 실패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믿음 지켜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유혹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깨어있어 분별하여 대적함으로 신앙의 정결함을 굳게 지켜나가 하늘의 상급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